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2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다윗의 시편은 알고 지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된 모든 보증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 정의, 언약의 자비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부조화 선지자 756.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인류는 언약을 지키는데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몇 가지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힘있게 전달하고 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무엇인가? 2. 우리가 직접 겪은 것과 동일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구절은 어떤 것인가? 3. 시편이 성전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미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위 인용문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의 수치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들어올리시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경험해 보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몸과 마음이 푹 잠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과 기도가 또 주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여러 어두운 생각들과 으스매 생각들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주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한 하는 삶을,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치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위기 너머에 계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은 제가 청소년 시간관리 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교육을 전에 받고 그리고 이제 왈댄스 학생들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묻고, 또 굉장히 귀찮아하고, 또 그 일들을 지내가고 있는 저에게 집중하거나 또 열심히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평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많이 떨어뜨려서 속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강사님으로부터 본인이 이 일을 위하여 10년이나 애착을 해왔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간관리와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칠 때 30명이 학생들이 듣는다면 그 중에 10명이나 5명 외에는 집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5명 맞아도 뭐 졸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들이 소감문을 써낼 때 여기에서 뭔가 깨달았다고, 나도 이런 결심을 하노라고, 그런 마음 가슴 뭉클한 고백의 글들을 써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좋은 강사라고 생각하였고, 제가 좋은 것들을 배웠고 가르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치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친 것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끊임없이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불평의 말들을 할 때 제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아이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 하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되는 사람이 더 적고, 또 일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 일들을 시도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들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주를 알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곤경과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나요? 시편 9편 9절에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고 하였습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으로 가면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의 기자가 기억하는 대로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압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압자리를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는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고 환난 중에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직접 피하기보다는 내가 의지할 사람을 찾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나아가나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늦을 만큼 찾다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는 때는 소유한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순간이 일어나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너무 늦기 전에 또 악이 승리하고 억눌린 자들이 그들이 삶의 무게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믿음의 확신과 또 이러한 이 땅에서의 시련과 비극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견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의 소망과 약속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어찌 볼 때는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형벌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억압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마침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기도할 권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수많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고난과 실망을 경험한 이 순간에 억눌린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현실을 보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하였을 때 우리가 비록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벌하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또 신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징조를 보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 이 땅에서 당하지만 또한 이생의 불의와 불공평함을 보며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에 찬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휩쓸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재림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가정의 가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리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꾼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기를 이 마태복음 24장을 재림 성경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때마침 저녁 노을이 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모처럼 예수님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지만 제자들의 발언과는 달리 예수님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웃음기가 얼굴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엄숙해 보였습니다. 비장해 보였습니다. 일순간 제자들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중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재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통하여 예언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AD 66년과 70년에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끝내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예수님은 세상 끝 곧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끝에도 당시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상황은 어떠했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쏙 빼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도 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대리자로 쓰셨는가? 노아가 살던 당시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로 인하여 세상은 저주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나무들은 시들기도 하고 낙엽이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평화는 푸른 잔디와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른 실록이 향기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나무들로 무성했고요. 과일들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무한정으로 먹고 배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크기가 장엄하고 지금 우리들이 보는 나무들보다 훨씬 더 균형지고 세상에는 온갖 금과 은들이 풍부하고 무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아담이 가졌던 초기의 활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담이 먹었던 생명과를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명은 아직도 수백 년씩을 살았습니다. 머리는 비상하고 영특했습니다. 신장은 탁월했습니다. 지혜도 걸출하고 재료도 탁월해서 수많은 것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 우리들이 감히 그들을 따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왜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대변자로 노아를 선택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 곧 아벨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고 태어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갈라진 이후에 한동안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평화로운 평원에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은 주로 골짜기에 터전을 잡고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섞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한동안 그들을 피하여 오히려 골짜기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딸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거의 모두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금과 은을 길거리의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시바의 여왕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한때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 솔로몬도 그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인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 우리들이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경성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연애신 살아남는 이들 62쪽 사람의 사악이 극악해지고 또 편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기에 이르렀다. 부조와 선지자 91쪽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 땅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애당초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고 따가운 햇볕과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은 후에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추위와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목숨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고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 외에는 누구의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불행인을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폭력으로 뺏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너무도 값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91쪽.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원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다.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빠져졌다. 또 이 숲들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접해 있었는데 그 나선형의 긴 통로들 위에는 온갖 종류의 과수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고 조각된 상들로 장식되었으며 오관을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들의 육감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우산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신앙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패역함을 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창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외로 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하셨을까? 첫째,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창세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예외로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한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에녹을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살아남는 이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3쪽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는 48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시간이 나는 대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자가 되고 노아는 건축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완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크기가 자그마치 얼추 계산해 보아도 길이가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용량은 32,8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상자 같은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늦게 얻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충성스럽게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편리한 방법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엄청난 폭풍우를 견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한 채 노아는 성실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노아의 그런 성실한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96쪽,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는 완성되고 노아가 600세 대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67쪽. 폭풍우의 기세는 더욱 거세어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폭풍우의 무서운 소리와 뒤범벅이 되었다. 나무, 건물들,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공포는 이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사나운 폭풍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도 마귀도 자기의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 홍수는 사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워낙 성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살아남는 이들 6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최선을 다해 방주의 각 부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도하시는 중에 세상에 보내시는 폭풍우를 견디기에는 불가능하였다. 방주를 완성시키는 일은 느리게 진행이 되었다. 목재의 모든 부분을 정밀히 맞추고 이음새는 역청으로 메웠다. 건조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해졌다. 그러나 결국 그 홍수의 무서운 파도로부터 방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열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깁니다. 재물과 명예, 출세, 세상의 쾌락,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도 노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성실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